이렇게 이제 선교를 우리가 이제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를 뭐 전세를 내든지 비행기를 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비행기를 타면 꼭 그 승무원이 오셔서 목사님 선교 가시나 보죠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누가 이렇게 일러나 봐요. 송태근 목사 거기 탔다고. 그래서 딴 짓을 못 하겠어요. 타가지고 뭐 좀 이렇게 19금 영화도 보고 싶고, 그런데 뭐 영화를 이렇게 뒤지다가도 뭐 12세 이상 뭐 이런 영화밖에는 고를 게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거 알아요. 이번에 이제 오며 가며 무슨 영화를 봤냐면 그 데니 콜린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찾아보니까 그게 개봉이 시중에는 안 된 영화 같습니다. 10월 달에 개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왜 골랐는가 하면 그 영화가 음악을 중심으로 한 영화인데, 특히 그 알파치노가 나와요. 저는 이제 알파치노를 좀 좋아하거든요. 조금 묵은 사람들은 알파치노라는 배우를 다 좋아해요. 뭐, 로버트 드니로 이런 분들. 그 알파치노가 이렇게 주연으로 등장을 하길래 이제 봤어요. 봤는데 알파치노가 유명한 그 싱어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근데 이분이 21살 때 어느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인터뷰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제 유명한 싱어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겠는가, 이제 향후 미래에 대한 꿈과 이렇게 소망을 기자가 물었어요. 근데 이런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창의력을 잃어서 그 음악의 낙오자가 될까, 그게 제일 이렇게 나태해질까봐 그게 제일 두렵다. 그러니까 좀 예술인으로서 참 귀한 대답을 한 거죠. 21살 젊은이가. 그런데 그 기사를 누가 읽었는가 하면 그 존 레논이라는 유명한 이제 음악인이 그 기사를 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 신인 가수의 주소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잡지사로 격려성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작 이 데니 콜린스는 존 레논이 이게 우상인데 감히 햇병아리 자기에게 그렇게 친히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뭐 필요한 일 있으면 전화해라 이렇게 끝에 적었는데 그런 편지를 보낸 실체조차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청년은 좋은 예술인이 되어서 음악가가 되어서 모든 공연마다 매진 사례를 읽어냅니다. 그리고 하여간 요일별로 차를 바꿔 타는 부자가 돼요. 그리고 40세 젊은 여자랑 또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마약에 빠지게 되고 삶이 완전히 퇴폐적이 됩니다. 망가지는 거죠. 뭐 이제는 나이도 들은 데다가 회복이 없을 정도로 망가져요. 근데 어느 날 친구 겸 매니저가 넌지시 망가져가는 친구를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어서 생일 선물로 그 존 레논의 편지를 액자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이제 중간중간에 흘러들어와서 건네준 겁니다. 거기서 이 데니 콜린스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는 그 존 레논이 40년 자기에게 보내려고 썼던 편지를 방 한가운데 조용히 모셔놓고 지난 무질서하고 방탕했던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혼자 독백처럼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40년 전 이 편지를 받았다면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마약을 하면서 몽롱한 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노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죠. 그리고는 삶을 바꿉니다. 그 제일 먼저 삶을 바꾸면서 그가 그 바꾸고자 하는 첫 번째 계획이 뭐였는가 하면 내 동댕이 처진 가족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미 아내는 저 세상을 떠나 없고 이제 그 아내가 남겨놓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평생 마음 한켠에 아버지를 저주하면서 TV에 그 유명한 싱어가 나오면 꺼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딸에게도 그 데니 콜린스가 나오는 프로는 일절 못 보게 하고 좀 나쁜 아저씨야 아주 주입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뉴저지 어느 작은 마을에 그 아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호텔을 하나 얻어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가 착수했던 계획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인생의 꿈을 쫓아서 부를 거머쥐고 모든 환락에 묶여서 한창 잘 나갈 때 잊어버리고 내동댕이 쳤던 그 가족을 이제 찾아가는 회복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근데 그 모든 동기가 40년 전 그 전설적인 가수가 자기에게 남겼던 그 편지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실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조금 각색을 한 영화입니다. 가끔 제자들이 오랜만에 만나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주섬주섬 꺼냅니다. 목사님, 이 편지 저한테 써준 거 기억나세요? 전 기억도 안 나죠. 근데 이 녀석은 그거를 30몇 년째 곱게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그 젊은 전도사가 서로 치열하게 살아갈 때 그 청년에게 주었던 그 편지를 곱게 가지고 용기를 놓고 힘을 얻는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냥 막 써준 건데 힘들어해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지만 저도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그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막 흩갈겨 썼던 노트를 쭉 찢어서 썼던 그 짤막한 서신 하나를 지금도 30년이 가까이 됐지만 제 성경책 갈피에 늘 소장해서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마음이 해이해질 때마다 한 번씩 꼭 읽어봐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빼곡하게 매우 자세하게 써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남겨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으고 모아서 압축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럼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증인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썼던 성경의 용어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증인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할 때는 여섯 가지 스토리를 담아야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 증거를 하는 사람만이 증인이 됩니다. 그 여섯 가지 스토리가 뭔지 아세요? 첫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 여섯 개의 굵직한 스토리를 담아낸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전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매우 간단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도 아닌 70명의 전도대들을 파송하셨어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미션이 그 말이에요. 임무를 부여받아서 보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70명의 무리들은 일일이 누군지 이름조차 거론되어 있질 않아요. 미드라시에도 없고 외경에도 없고 어떤 문서에도 이 70명 전도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이제 추측컨대 왜 70명이냐에 대한 이제 기록들은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하곤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전 세계 국가의 개수가 70개 국가로 이해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70명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곤 하는데 그것이 뭐 정설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런 설명도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70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 하면 너희의 그 이름이 하늘에 일일이 기록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믿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너 캄보디아 몇 번 갔다 왔지? 적어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것을 카운트하시고 상을 준비하실 것을 계시록에 명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70인 전도대들이 그렇게 보냄을 받아서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굉장히 흥분해서 돌아왔어요. 이야, 이렇게까지는 기대 안 했어.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 흥분하는 내용을 잠깐 우리가 슬쩍 한번 보십시다. 70인이 17절입니다.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앞을 보실까요? 제자들이 기뻐했던 기쁨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만 들이대니까 쫓겨나고 항복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엑사이팅한 경험을 한 거예요. 흥분되죠. 우린 평생에 그 비슷한 일만 한번 했어도 얼마나 우려먹고 삽니까? 그래서 간증이 참 위험해요. 간증을 뭐 자주 세우지도 않지만 간증이라는 것은 자꾸 하다 보면 변질이 되고 과장이 되고 왜곡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 다녀와서 보고를 할 때도 보면 그 보고가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모든 여름 일정을 마쳐가는 이 즈음에 오늘 이 본문이 선교를 마치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지침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흥분해서 들떠 전혀 예수님이 그들을 보낸 의도와는 다른 기쁨을 가지고 돌아온 그들을 보고 사실은 예수님이 당황하셨어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이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내가 그러리라고 얘기했지 않냐? 그러니까 사실 이들의 놀라운 승전의 보고는 누가 마무리하신 역사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능력도 주셨고 예고도 하셨고 예수님이 마무리하신 승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흥분해서 돌아온 거죠. 마치 자기에게 어떤 조건과 근거와 헌신의 농도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처럼. 자, 이 대목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조심해야 될 영역입니다. 자, 마저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 권능이 누구로부터 출처가 된 겁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미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런 권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결과를 주님은 이들이 돌아와 기쁨으로 보고를 하기 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주님이 의도한 그 기쁨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원하셨던 기쁨은 뭘까?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쁨일까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20절을 정확히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시면 누구의 이름이? 너희 이름이. 너희는 누굴 가리켜요? 누굴 가리켜요? 예, 70인 전도대 선교대원 여러분. 그러면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혼란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선교를 갔다 오는 것은 뭐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귀로의 기적을 보면서 나에게 임한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였는가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야, 우리가 설교했더니, 송 목사가 설교했더니,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매년 캄보디아를 여름 겨울로 갔다 오지만 참 이번에 감격스러웠던 게 뭐냐면,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하나씩만 띄워주세요. 순서대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손 방향이 아래위로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자매가 그 캄보디아 자매인데, 이번에 우리 대원들과 같이 영국 귀국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한국에서 10년 동안 신학을 공부한 자매입니다. 32살 싱글인데 아주 귀한 자매예요. 이분은 이제 한국 성서대학을 여기서 졸업하시고 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그러니까 신학 공부만 10년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거의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통역을 아주 이번에 기가 막히게 했는데, 제가 많은 통역을 함께 설교해봤지만 이분 같은 영성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이제 캄보디아로 이번에 영국 귀국해서 그 자기 고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살겠다는 그런 각오를 필요하는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저 말고 다른 사진. 이 사람은 자주 보잖아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제 제가 서 있고 그 앞에 애들이 바글바글 해요. 애들이 이제 거의 까무잡잡하니까 구분이 잘 안 되죠. 이게 다 뭐 학교 들어가기 직전의 아이들, 이제 학교 다니는 아이들, 지금 앞에 한 200명 가까이 섞여 있는데, 원래 이 집회가 이 아이들 집회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집회가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갔냐면, 저 뒤쪽에 앉아있는, 까마득이 멀리 앉아있는 저분들이 캄보디아 목회자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가셔서 목회자들한테 뭘 훈련을 시켰는가 하면 전도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이분들은 전도라는 개념이 없고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전도하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실습을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하루 이틀에 막 전도하는 훈련 받아가지고 실습한다고 나가서 데리고 온 애들이 전부 이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누가 하시는 역사예요? 예. 사람은 수단으로 그냥 숟가락 얹어서 폼 잡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 캄보디아 땅, 여기가 프놈펜에서도 차를 타고 한 4-5시간을 내려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 시아누크 빌이라고 아주 껌껌한 동네예요. 자, 다른 그림을 좀 한번 보십시다. 아이 참, 이게 이제 전체. 뒤에 이쪽에도 이제 많이 사람이 있는데 전체 그림이에요. 그리고 동영상 하나를 좀 볼까요? 동영상. 동영상이. 네,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 소리 잘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온 애들이에요. 이 후렴을 보시면 앞에 이제 김철 목사님이 God is so good 하면 뒤에 후렴이 할렐루야잖아요. 우린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우아하게 하죠. 근데 오늘 처음 이제 예배드리러 온 애들이 할렐루야 하고 아주 박력 있게 끝을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얘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한 녀석을 주목해 봤어요. 강대상에 턱을 딱 얹어놓고 애들이 애가 울어요. 아니 얘가 뭘 한다고 울까? 제가 설교를 하는 대로 한 녀석이 울더라고요. 복음을 들으면서. 아,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으로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게 그렇게 새삼 감격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나눠주고 가서 도와주러 가는 것 같지만 선교라는 게 참 신묘막측한 것이 가서 우리가 새로워져서 오잖아요. 우리가 달라져서 오고 우리가 풍성해져서 옵니다. 그것이 선교가 갖는 하나님의 신비한 부여스러움이에요. 믿습니까? 이제 여름 모든 일정이 내일이면 공식적으로는 다 마쳐지지만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몇 가지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일곱 가지입니다. 일곱 가지. 첫 번째 항목이 선교지와 선교사들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캄보디아 땅에도 또 대만 땅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평신도 또 개인적인 단기 선교 또 장기 선교사 많은 분들이 떠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분 커뮤니티 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그 어려움과 많은 문제가 왜 발생하냐 하면 선교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은 사실 오늘 짤막하게 잘라서 우리가 읽었지만 1절서부터 읽어보면 그들이 다니면서 맞닥뜨려야 될 많은 어려움들을 매우 실제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3.1교회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도 겪고 또 혼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몇 가지 필수 과목이 있어요. 학교에도 들어가면 공필이 있고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있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사역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제 지난주서부터 같이 공부하기 시작한 책이 말라기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제 이번 주도 우리가 말라기서를 볼 텐데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도 그 말라기서를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읽다가 깜짝 놀란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무너진 외형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원되었던 하나님의 종이라면 말라기 선지자는 무엇을 재건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종인가 하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종이에요. 문제는 예배예요. 이것이 교회가 마지막 날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관건은 예배예요. 그 예배에서부터 선교가 잘못되고 삶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왕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한 만큼 또 뜨겁게 중간에 이제 기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이 철야 시간은 조금 우리가 형식을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끊어서 다음은 무슨 시간 다음은 무슨 시간 이런 틀 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대로 저는 이 철야 예배 드리다가 또 철야 속에 와서 기도하다가 진짜 가만히 앉아 성교지에 앉아서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 마지막 날 할 건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저 세 끼 먹을 거 조금 두 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주님 오신 날까지 할 게 없어요. 인생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믿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그 결과를 묻고 종결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이라는 편지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존 레논이 남긴 편지 하나에도 평생을 마약에 끊지 못하고 방탕에 살던 한 인생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존 레논 편지보다 못해요? 성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남겨준 이 사랑의 서신이 온 땅에 복음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을 통해 평생 일생 속에 순종으로 풀어지는 전해지는 나뉘어지는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